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군과 한국군이 오늘부터 연례 합동 군사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키 리졸브 훈련과 독수리 훈련에는 한국군 30만 명과 미군 1만 7천 명이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됩니다. 미한연합사령부는 이번 훈련에 핵추진 항공모함인 존 C. 스테니스호와 함께 4만 1,000톤급 강습 상륙함인 보넘 리처드함과 박서함을 처음으로 동시 참가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미군은 또 핵탄두와 핵미사일을 탑재한 B-2 스텔스 폭격기도 참가시킬 예정입니다. 이에 맞서 북한은 오늘 국방위원회 성명을 통해 자신들의 생존 공간을 핵 참화 속으로 몰아넣으려는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의 핵전쟁 도발 광기에 전면 대응하기 위한 총공세에 진입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중국은 지난해 약 30만 명의 공직자를 부패 혐의로 처벌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공산당 사정기구인 중앙기율위원회는 최근 열린 전국인민대표자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중국 언론들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된 중앙기율위원회 자료를 인용해 공산당원 약 20만 명이 경징계를, 약 8만 2천 명은 중징계를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중앙기율위원회는 또 5만 4천 건의 견책성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2012년 취임 이후 부패와의 전쟁을 중점 시척으로 삼고 정부 관리들과 국영 기업 간부, 군부 인사들을 대상으로 강력한 단속을 벌여왔습니다. 유럽연합 지도부가 난민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 오늘 벨기에 브뤼셀에서 터키 당국자들과 만납니다. 현재 그리스와 마케도니아 국경 지역에는 수천 명의 난민이 대기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럽연합 외교 당국자들은 터키와의 긴급 회담을 앞두고 발칸 지역 이민 경로 폐쇄를 선포하는 내용의 유럽연합 협정 초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동과 북아프리카를 탈출한 난민들은 주로 터키를 거쳐 그리스로 향하는 해상 경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유럽 정상들은 이처럼 바다를 통해 그리스에 100만 명에 달하는 이민자들이 유입되자 이들이 위험한 경로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터키를 설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 인근에서 어제 발생한 트럭을 이용한 자살폭탄 테러의 사망자 수가 61명으로 늘었다고 이라크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이라크 경찰은 오늘 현재까지 집계된 사망자 가운데 52명은 민간인들이며 나머지는 보안군 요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테러는 바그다드에서 남쪽으로 95km 떨어진 힐라시의 한 검문소를 겨냥했으며 사망자 외에 95명이 부상당하고 8명이 실종됐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은 이번 테러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필리핀 남부지역의 자치권을 위해 싸우고 있는 이슬람 반군단체가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의 세력 확대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반군단체 모로코 이슬람 해방전선을 이끌고 있는 무라드 에브라임 대표는 오늘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기자들에게 ISIL이 필리핀 남부지역 민다나오에 곧 발판을 마련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에브라임 대표는 지난 2014년 베니그노 아키노 대통령 정부와 모로코 이슬람 해방전선 간 합의된 평화협정이 필리핀 의회의 비준을 받는데 실패함으로써 이슬람교도들이 느끼는 좌절감을 ISIL이 이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올해 대통령 선거를 위한 공화당 경선이 도널드 트럼프 후보와 테드 크루즈 후보의 이강 구도로 굳혀지고 있습니다. 크루즈 후보는 지난 5일 실시된 메인주와 캔자스주 경선에서 승리하면서 트럼프 후보와의 대의원 수 격차를 좁혀가고 있습니다. 크루즈 후보는 루이지애나주와 켄터키주 경선에서도 트럼프 후보에 이어 2위를 차지했습니다. 민주당의 경우 어제 메인주 경선에서 버니 샌더스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샌더스 후보는 하루 전날 캔자스주와 네브라스카주 경선에서도 승리하는 등 연승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내일은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미시건과 미시시피주에서 예비선거를 치릅니다. 공화당은 또 이날 아이다호주와 하와이주에서 각각 예비선거와 당원대회를 개최합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6년 3월 7일 월요일 V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미국과 한국은 사상 최대 규모의 연합군사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연습은 한미연합사령부가 대한민국 방위를 위해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방어적 성격의 연습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북한이 도발하면 응분의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한반도 긴장을 끌어올리는 행동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필리핀은 북한 선박을 몰수하고 선원들을 추방하기로 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2270호 채택 이후 첫 집행 사례입니다. 내일 북한 날씨 흐린 후 아침에 대체로 맑겠고 함경남북도는 새벽 한때 비 또는 눈이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동해 북부 먼바다에서는 물결이 2 내지 4미터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사상 최대 규모로 진행되는 미군과 한국군의 정례 연합훈련인 키 리솔브와 독수리 연습이 오늘, 즉 3월 7일 시작됐습니다. 이번 연합훈련은 작전계획 5015가 적용돼 유사시 북한의 핵심 시설을 정밀 타격하는 훈련이 중점적으로 실시될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미한연합 키리졸브와 독수리 연습이 7일 한국에서 개시됐습니다. 지휘소 훈련인 키리졸브 연습은 오는 18일까지, 실제 기동훈련인 독수리 연습은 다음 달 30일까지 진행됩니다. 미한연합사령부는 이번 키리졸브 연습이 미한 간 굳건한 동맹관계와 우호와 함께 한국과 지역 내 안정을 방어하는 양국의 공약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7일 밝혔습니다. 이번 연합훈련은 지난 2010년 천안함 피격사건 이후 실시된 미한연합훈련 중 최대 규모입니다. 특히 이번 훈련에 참가하는 미군은 예년의 2배 수준인 1만 7천여 명으로 지난 1976년 북한이 저지른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당시 훈련 이후 최대 규모로 평가됩니다. 한국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의 7일 정례 브리핑입니다.
2016년 키리졸브 및 포이글 연습이 한국군 30여만 명, 미군 1만 7천여 명이 참가하는 최대 규모로 시작됩니다. 이번 연습은 한미연합사령부가 대한민국 방위를 위해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방어적 성격의 연습입니다.
이번 훈련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잇따른 도발에 대한 경고와 무력 시위 차원에서 B2 장거리 폭격기 등 미국의 전략 무기가 순차적으로 한반도에 전개될 예정입니다.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인 10만 3천 톤급 존 스테니스호 항모 강습단도 키리졸브 훈련 참가를 위해 오는 13일 부산항에 입항하며 전투항공여단과 해병기동여단, 핵잠수함 등도 한국을 찾을 예정입니다. 이번 연합훈련은 역대 최대 규모라는 점 외에도 유사시 증원될 미군 전력의 신속 전개와 북한 핵심 시설에 대한 정밀 타격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입니다. 이는 작전계획 5015를 적용한 것으로 유사시 북한 최고 수뇌부와 핵미사일 시설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집중적으로 훈련하겠다는 겁니다. 미한 양국이 지난해 6월 서명한 작전계획 5015는 유사시 북한 최고 수뇌부와 핵미사일 시설을 정밀 타격하는 시나리오로 구성돼 있습니다. 북한 핵과 미사일 시설에 대한 선제 공격을 포함한 4D 작전도 이번 훈련에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D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탐지, 교란, 파괴, 방어의 4단계 대응을 의미합니다.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입니다.
4D 개념이 이번 5015에 들어갔잖아. 그게 저기 작년에 SCM에도 들어갔죠. SM 공동성명에도 들어갔고 또 한미 정상회담 할 때 그 성명 같은 거랑 발표했을 거예요. 작전 계획을 세우면 그 작전 계획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기 위한 것이 연습이란 말이야. 이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도 하고 하지만은 행동으로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함으로써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는 거죠.
또한 7일부터 18일까지 독수리 연습의 하나로 실시되는 미안 해병대의 쌍용 훈련은 4만 1000톤급 강습 상륙함인 보남 리처드함과 박서함이 참가합니다. 미안 연합사령부는 강습 상륙함 두 척이 동시에 연합훈련에 참가하는 건 처음이라고 7일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미 측 해병대 7,000명과 해상사전 배치선단 5척, 한국 측 해병대 3천여 명과 해군 2천여 명이 참가합니다. 미안 연합사령부는 유엔군 사령부가 7일 오전 판문점을 통해 북한군에 키리졸브와 독수리 연습 1자와 2 연습의 비도발적 성격에 대해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미한 군당국은 연합훈련 기간 북한군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정찰 수단을 증강하는 등 대북 감시 체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역대 최대 규모인 미한 합동군사훈련이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고라며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할 땐 응분의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국방위원회에 성명을 내고 총공세에 진입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우려하고 7일 시작된 미한 합동군사훈련은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고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유엔 안보리의 새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 이후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하고 선제공격과 핵탄두 사용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역대 최대 규모로 한미 연합 연습이 실시됩니다. 우리 국민한테는 안보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북한에는 추가 도발 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이에 앞서 북한은 7일 국방위원회 성명을 발표하고 미한 양국군의 키 리졸브와 독수리 훈련 돌입에 맞서 총공세에 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성명은 미한 합동군사훈련이 노골적인 핵전쟁 도발이라며 그에 따른 자신들의 군사적 대응 조치도 보다 선제적이고 공격적인 핵타격전이 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성명은 또 한국의 주요 타격 대상들을 사정권 안에 둔 공격수단들이 실전 배치되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 미군 기지들과 미국 본토를 관역으로 한 핵타격수단들이 항시적인 발사 대기 상태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이에 대해 북한 국방위 성명에 대한 입장을 내고 북한이 도발에 나설 경우 강력하게 응징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입니다.
북한은 스스로를 파멸로 몰고 가는 경거망동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북한이 우리의 경고를 무시하고 도발을 감행한다면 우리 군은 단호하고 가차없이 대응할 것이며 앞으로 북한의 무모한 도발로 이어지는 모든 상황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것임을 경고합니다.
북한은 지난달 23일 발표한 북한군 최고사령부 중대 성명을 시작으로 정부 대변인 성명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성명 그리고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연이어 내놓으며 미한연합훈련을 겨냥해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런 행보가 4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이후 본격화하는 국제사회의 압박에 대한 반발로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북한이 과거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 제재에 대한 반발 과정에서 사용하지 않았던 선제 타격을 계속 위협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 김진무 박사는 북한이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둔 한국 등 외부 사회를 흔들기 위한 전술적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며 지난해 8월 목함질의 도발 때처럼 한반도의 긴장을 최대한 끌어올리려 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선거 국면에서 남남 갈등이 야기되고 선거의 향패에도 영향을 주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중국이 지금 대북 제재를 본격적으로 지금 가동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한반도 군사적 긴장이 높아짐으로써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장면이 연출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럴 때 중국이 대북 제재를 좀 완화시키는 어떤 그런 목적을 달성할 수도 있겠죠.
이와 함께 오는 5월 7차 당대회를 앞두고 북한 지도부가 지금의 위기 국면을 내부 결속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의 박형중 박사입니다.
김정은에 대한 개인 숭배라든지 정권 찬양을 굉장히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군중대회를 열고 있거든요. 다른 한편에서는 그 2월 중순경에 70일 전투를 발기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외부 긴장 속에서 그 수령에 대한 충성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작업들 그리고 조작들을 계속적으로 해가고 있는 거죠.
박형중 박사는 전쟁 분위기를 조장하는 무력 시위나 사이버전 또는 천안함 폭침과 같은 기습적 국지 도발 등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중국 정부는 오늘 시작된 미군과 한국군의 연합군사 훈련과 관련해 해당 국가들의 냉정과 자제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홍래의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한반도 정세는 복잡하고 민감하다며 각국이 냉정을 유지하고 자제하며 긴장을 더욱 끌어올리는 행동을 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에 이어 독자적인 제재안을 내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안보리의 제재에다 중층적 다각적 제재를 더해 북한을 압박하는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북한 제재 결의와는 별도로 대량 살상무기 개발에 관여하는 북한의 단체와 개인에 대한 금융 제재를 8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국 정부가 지난해 북한 제재 차원에서 대만과 시리아 국적의 기관 4곳과 개인 3명에 대해 금융 제재를 한 적은 있지만 북한의 단체와 개인에 대한 독자 제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국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의 7일 기자설명회 내용입니다.
대북 제재라는 것이 통일부만의 몫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부처가 다 관련이 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조정할 필요도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담당하는 총리실에서 발표하게 된 겁니다.
한국 정부의 제재 대상 개인에는 실무 차원에서 핵실험을 주도한 홍승무 북한 군수공업부 부부장을 비롯해 군수공업부 핵심 인물들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외국에 주재하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에 기여하는 핵심 외화벌이 일꾼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재 대상 단체로는 김정은 북한 국방위 제1위원장의 통치 자금을 관리하는 것으로 알려진 노동당 39호실 산하 외화벌이 단체들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재 대상에 포함된 북한 단체와 개인은 한국금융회사와의 거래가 금지되고 한국 내 자산도 동결됩니다. 현재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독자 제재안 가운데 실효성이 가장 큰 것으로 평가되는 방안은 해운 제재가 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의 국내 입항을 금지하고 제3국 선적으로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북한의 소유인 선박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특히 남북한과 러시아의 3국 협력 사업으로 추진되던 라진핫산 프로젝트를 백지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최종 발표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와는 별도로 미국은 이미 지난 2일 독자 제재에 돌입했습니다. 미 국무부와 재무부는 유엔 안보리가 북한 제재 결의안을 채택한 직후 북한의 최고 권력기관인 국방위원회를 포함한 5개 기관과 북한 정권의 2인자인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을 비롯한 개인 11명을 특별 제재 대상으로 지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이 이처럼 안보리 제재에다 독자적인 조치를 더한 중층적, 다각적 제재를 가동하는 것은 북한에 대한 압박 효과를 최대한 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제적인 독자 제재 조치로 유럽연합 강요회의는 지난 4일 북한 제재 리스트에 개인 16명과 단체 12곳을 추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일본도 인도적 목적을 포함한 모든 북한 국적 선박과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의 일본 입항을 금지하기로 확정해 일본 국회에 사후 승인 절차만 남겨놓았습니다. 유엔 안보리 북한 제재 결의안이 제재 대상으로 명시한 북한 선박이 필리핀 당국에 압류되면서 본격적으로 효력이 나타나기 시작한 가운데 각국의 독자 제재안이 발표되면서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한국국가정보원은 내일 긴급 국가사이버안전대책회의를 열고 기관별 대비태세를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는 북한이 4차 핵실험 이후 국가기반시설, 인터넷망과 스마트폰 등에 대한 해킹 공격을 통해 사이버 공간을 위협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라고 국가정보원은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한국 정부 주요 인사들의 스마트폰을 해킹하고 철도 관련 기관들을 대상으로도 사이버 공격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국무조정실과 미래창조과학부, 국방부, 금융위원회 등 14개 부처 실장과 국장급 관계자들이 참석합니다. 필리핀 당국이 자국에 입항한 북한 선박을 몰수하고 선원들을 추방하기로 했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새로운 대북결의 2270호 채택 이후 첫 집행 사례입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필리핀 당국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에 따라 진탱호를 몰수하고 선원들을 추방하기로 했습니다. 진탱호는 유엔 안보리의 제재 대상인 북한 원양해운관리회사 소속 선박 31척 가운데 하나입니다. 필리핀 대통령 대변인인 마놀로 퀘조는 현지 시간으로 5일 관영 라디오 방송에 북한 화물선 진탱호의 필리핀 수빙만 출항을 금지했으며 선원들은 추방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퀘존 대변인은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필리핀은 유엔 회원국으로서 집행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필리핀 정부의 이번 조치는 지난 2일 유엔 안보리가 새 대북결의 2270호를 채택한 이후 첫 집행 사례입니다. 진탱호는 지난달 21일 인도네시아 팔렘방을 출발해 현지 시간으로 3일 필리핀 수빅만에 도착했습니다. 도착 직후 필리핀 해양경비대는 대원 5명과 폭발물 탐지견 2마리를 보내 검색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대북결의 2270호를 채택한 이후 처음으로 이뤄진 화물선 검색이었습니다. 해양경비대의 아만드 바릴로 대변인은 북한으로부터 온 선박에 대해 더 주의를 기울이고 세심한 검색을 실시하라는 유엔의 경보가 있었다면서 안전과 보안에 관련된 사항들에 대한 검색을 실시했다고 말했습니다.
The countries are alerted by UN about the vessels coming from North Korea to be more careful and
하지만 진탱호에서는 대량의 팜유가 발견됐을 뿐 의심스러운 화물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달릴로 대변인에 따르면 진탱호는 전구와 호스를 구비하지 않고 전기 스위치 등에 대한 안전 문제 등 작은 결함만이 발견돼 시정한 뒤 출항하라는 조치가 내려졌었습니다. 하지만 해양경비대는 5일 전자무기탐지기 등을 동원해 두 번째 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찰스 호세 필리핀 외무부 대변인은 조만간 유엔 조사팀이 파견돼 진탱호에 대한 추가 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해안경비대에 따르면 수빅만에 정박해 있는 다른 북한 선박은 없습니다. 필리핀에는 북한 대사관이 없으며 인근 태국과 인도네시아 주재 북한 대사는 이번 조치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진탱호는 시에라리온 국적의 선박으로 등록돼 있지만 유엔 안보리는 이 선박의 실소유주를 원양해운관리회사로 보고 있습니다. 원양해운관리회사는 지난 2013년 쿠바에서 선적한 무기 등을 싣고 운항하다 파나마에 억류됐던 청천강호 사건으로 유엔의 제재 대상에 올랐으며 지난 2일 채택된 새 결의안은 원양해운관리회사 소속 모든 선박의 입항을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BOA 뉴스 김현진입니다.
유엔 안보리의 새로운 대북 결의안 채택을 전후해 각국 언론들은 북한과 국경을 마주한 중국 도시들의 변화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단둥과 투먼 등 북한과의 교역이 활발했던 도시들의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에 따른 대북 제재가 북중 접경 지역의 교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일본 도쿄신문은 중국의 4대 국유상업은행이 중국 위안화의 대북 송금을 전면 중단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4일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중국은행과 중국공상은행, 중국건설은행, 그리고 중국농업은행 관계자들의 말을 빌려 이들 은행이 위안화를 북한에 보내는 업무를 중단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들 은행은 이미 지난 2013년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달러화의 대북 송금을 중단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번에 중단 대상을 위안화로까지 확대했습니다. 중국은행 단둥 지점의 한 관계자는 상부 지시로 한두 달 전부터 위안화 대북 송금을 중단했다고 도쿄신문에 말했습니다. 중국 공상은행과 중국건설은행 단둥지점 관계자도 이 신문에 위안화가 송금 금지 대상이 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중국 내 접경 도시들에서는 금융 분야뿐 아니라 무역 분야에서도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에 따른 영향이 커지고 있습니다. 언론들은 현지 취재를 통해 북중 무역의 거점인 랴오닝성 단둥의 분위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고 전했습니다. 단둥 지역은 북중 교역량의 70% 이상이 통과하는 요충지입니다. 영국 로이터통신은 단둥 현지 무역업자를 인용해 관련 당국이 지난주부터 북한을 드나드는 차량의 수를 제한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전에는 하루 300에서 400대에 달하던 차량 숫자가 100대 정도로 줄었다는 것입니다. 한 상인은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을 전후한 3일 사이에 물건을 싣고 중국과 북한을 드나드는 차량의 수가 많이 줄었다고 전했습니다. 대북 제재 여파는 세관 통관 과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단둥 세관이 통관 검사를 강화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연합뉴스도 단둥 세관이 이미 2월 말부터 화물 검색을 강화했다면서 심지어 세관원들이 차량 밑바닥까지 확인하는 때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북한의 대중 수출품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석탄 수입도 제재 결의안 통과 이전에 이미 중단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석탄은 북한의 대중 수출에서 약 절반가량을 차지합니다. 일본 니케이 신문과 교도통신은 중국이 3월 1일부터 북한산 석탄과 광물의 수입을 금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단둥 항만 당국이 업자들에게 북한산 광물의 수입을 금지한다고 통보했다는 것입니다. 지난 2일에 통과된 안보리 대북결의안 2270호는 북한 주민들의 생계와 관련된 경우 이외에는 북한이 석탄을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북제재 여파는 중국의 또 다른 접경 마을인 지린성, 투먼시에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투먼시는 두만강변에 위치해 대북교역이 활발한 지역입니다. 한국연합뉴스는 투먼 현지 표정을 전하면서 관련 당국이 세관 통관검사를 강화했고 관광객들이 북한 국경에 가까이 접근하는 것을 금지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외신들은 교역 위축에 따라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을 걱정하는 중국 접경마을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지난주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새 대북 결의 2270호의 실효성과 한계를 동시에 지적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매우 강력한 메시지로 평가하면서도 중국의 이행 의지가 관건이라는 설명입니다. 전문가들의 분석을 백성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실효성 있는 대북 제재는 이번에도 중국의 역할에 달려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관측입니다. 게리 세이모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조정관은 특히 북한 광물 수출의 생계 목적 여부를 판단하게 될 주체가 중국이 될 것이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Whether or not North Korea can continue to export coal will depend upon a determination by the country that's purchasing the coal. And in this case, that means China.
중국이 북한산 물품의 성격을 재량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돼 북한의 행동을 제어할 수 있는 영향력이 더욱 커졌다는 진단입니다. 새 결의안은 북한 주민에 대한 생계 목적 무역은 예외 조항을 둬서 북한이 악용할 소지도 적지 않지만 광물 수입의 열쇠를 중국이 쥐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스테판 해거드 캘리포니아 주립 샌디에이고 대학 교수 역시 제재의 효과는 전적으로 중국의 의지에 달려 있다며 중국이 결의안을 이행할 경우 파괴적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이를 즉각 실행에 옮기는 대신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복귀시키기 위해 점진적으로 제재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이처럼 북한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이 대북 제재를 엄격히 이행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미 터프츠 대학 외교법학전문대학원의 이성윤 교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 때마다 유엔 안보리 결의문 수위가 높아지고 창의적 내용의 조항들이 추가됐지만 제재가 제대로 이행된 적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강도 높은 대북 제재에 동참키로 한 약속을 실제로 준수할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중국의 뭐 국가 기업이나 은행이 대북한 제재를 이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과연 얼마나 갈까? 과연 2개월이라도 지속될지는 전 좀 그 의심이 갑니다.
이 교수는 과거 북한과 중국 사이에 수많은 갈등을 돌이켜볼 때 현재 두 나라 관계를 최악으로 평가할 수 없다며 중국이 앞으로도 북한을 전략적 자산으로 보호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미첼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은 중국의 의지에 대한 초기 징후는 고무적이라면서도 과연 6개월 뒤에도 일관성을 유지할지는 두고 볼 일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대북 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턴 변호사는 따라서 미 재무부와 국무부가 중국에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China will not enforce this resolution strongly unless it has no choice.
전문가들은 결의안에 새롭게 담긴 제재 항목들에 대해 실효성과 한계를 모두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세이머 전 조정관은 북한이 결의안의 엄격한 적용을 우려해 일단은 추가 핵실험과 위성 발사를 자제할 가능성에 무게를 뒀습니다.
It might cause North Korea to be more prudent and more cautious.
또 결의안에 해외 노동자 파견을 규제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있지 않지만 북한 은행 지점과 계좌 개설 금지 등 촘촘한 금융 제재를 고려할 때 노동자들의 송금을 막는 간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세이머 전 조정관은 그러나 결의안이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포기를 유도할 만큼 경제적 파급 효과를 가져오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스팀슨 센터의 윤선 선임연구원 역시 국제사회가 북한의 도발에 대한 단합된 대응 의지와 이행 결의를 보여준 것은 성과라면서도 결의안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한 전략적 계산을 바꾸지 못할 것이라는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If the goal we're talking about here is denuclearization, then no, I don't think.
이성윤 교수는 특히 유엔 결의안 세부 조항들을 완전히 이행하는데도 기술적 어려움이 있는 만큼 대북 압박의 실효성은 향후 미국 등의 독자 제재 의지와 구체적 방안 등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문 가지고는 충분하지 못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문은 앞으로 시행될 미국의 독자적인 대북한 제재, 금융 제재를 보완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편 데이비스 드로브 스탠퍼드대 한국학연구소 부소장은 이번 결의안이 2013년 북한의 3차 핵실험 직후부터 미국 행정부에 의해 준비돼 왔고 궁극적으로는 북한 정권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장기 전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As part of a longer-term strategy, as the U.S. representative to the United Nations,
미 국무부 한국 과장을 지낸 스트로브 부소장은 새 결의안이 일부 허점에도 불구하고 제한적이나 남아 있는 외부와의 거래를 상당 부분 차단함으로써 북한 경제는 물론 지도부에 대한 정치적, 외교적, 심리적 압박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매주 월요일 주요 뉴스의 배경을 살펴보는 뉴스 인사이드입니다. 북한은 올 들어 미국인 두 명을 각각 반공화국 적대 행위와 간첩 혐의로 체포해 억류 중입니다. 과거 북한은 여러 가지 이유로 미국인들을 수차례 억류해 정치적으로 이용해왔다는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오늘은 북한의 미국인 억류 사례를 살펴봅니다. 조상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월 미국 버지니아 주립대학 학생인 오토 프레데릭 원비어 씨를 반공화국 적대 행위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원비어 씨가 미국 정부의 묵인과 조종 아래 북한의 기초를 허물어버릴 목적으로 입국해 북한 주민들을 위한 정치 구호를 훼손하다가 적발됐다는 이유였습니다. 북한은 같은 달 11일에는 한국계 미국인 김동철 씨를 간첩 혐의로 체포해 수감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북한의 4차 핵실험이 실시된 지난 1월 6일 이후 두 명의 미국인이 북한에 억류돼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존 커비 미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이 미국인 억류를 정치적 목적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And there's little doubt that North Korea uses detention as a tool for propaganda purposes due to privacy concerns.
미국의 유력지인 워싱턴 포스트 신문도 북한의 이런 행태를 비판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북한이 서방인들을 억류해 정치 협상 카드로 활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북한은 과거 수차례에 걸쳐 미국인들을 억류해 대미 협상 카드나 국제사회에 자신들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해왔습니다. 특히 지난 2009년 미국인 여기자 두 명을 억류한 사건 이후 주로 미국 거물급 인사의 방북을 통해 대미 협상을 벌이려는 의도를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이 2차 핵실험으로 국제사회의 제재 압박을 받던 지난 2009년 로라린과 유나리 등 미국인 여기자 두 명이 북중 접경 지역에서 취재 활동을 벌이다 밀입국 혐의로 북한에 억류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North Korea is putting two American journalists on trial. Current TV reporters Laura Ling and Yuna Lee are accused of illegal entry and hostile.
이들은 12년 노동 교화형을 선고받았지만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특사로 파견돼 김정일 당시 국방위원장과 면담하면서 6개월 만에 풀려났습니다. 당시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북한과 미국 사이의 현안 문제들이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허심탄회하고 깊이 있게 논의됐고 대화의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견해 일치가 이룩됐다고 보도하면서 대화 재개에 큰 의미를 뒀습니다. 이어 2010년에는 인권운동가 아이잘론 말리 곰즈 씨가 불법 입국 혐의로 8년의 노동 교화형을 선고받았고 이때도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곰즈 씨 석방을 위해 평양을 방문했습니다. 당시 카터 전 대통령은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박이춘 외무상 등을 만났고 북한은 6자회담 재개 문제와 한반도 비핵화 문제 등에 대해 허심탄회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2010년 11월에는 한국계 미국인 에디 전 씨가 북한 당국에 체포됐고 전 씨는 이듬해 5월 로버트 킹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평양을 방문해 유감 표시와 재발 방지를 약속한 뒤에야 석방됐습니다. 2012년 억류된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 씨는 2000년대 들어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들 가운데 가장 긴 2년여 기간 동안 붙잡혀 있었던 사례로 기록됩니다. 배 씨는 보안 검색 중 소지품에서 문제가 발생해 반공화국 적대 행위 혐의로 15년의 노동 교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북한은 배 씨 석방과 관련해 미국과의 협상에 진척이 더디자 삭발을 하고 수의를 입은 수척한 모습의 배 씨 근황을 전격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가 공개한 배 씨의 발언 내용입니다.
교화서에서는 지금 주로 농사일을 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매튜 토드 밀러와 제프리 에드워드 파울 씨가 숙소에 의도적으로 성경을 두고 나왔다는 이유로 국가 전복 음모죄로 억류됐습니다. 억류 6개월 만에 풀려난 파울 씨는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전직 대통령과 같은 고위 인사를 언급하며 도움을 호소할 것을 제안했다고 털어놨습니다.
It was my interpreter's guy, but that sounded like a good idea at the time because President Carter did have a track record of.
제 통역 요원이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미국 등에서 도움을 받기 위해서 어떤 말을 할지 논의하던 중이었습니다. 저 또한 괜찮은 생각이라고 여겼고요.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억류 미국인을 석방시켜 귀국했던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인터뷰 당시 조지 부시 대통령을 언급한 겁니다.
북한이 미국 고위급 인사의 방북이 있어야 석방이 가능할 것이란 암시를 줬다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은 제임스 클래퍼 국가정보국장이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친서를 갖고 방북했고 2014년 11월 각각 2년과 7개월간 억류됐던 배 씨와 밀러 씨를 데려올 수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원비어 씨와 김동철 씨를 억류한 북한의 의도가 과거와 다르지 않다며 이전에 억류됐던 미국인들과 비슷한 수순으로 석방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6.25 한국전쟁 당시 한국 공군의 기틀을 마련하고 전쟁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은 딘 헤스 미 공군대령의 일주기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공군대령의 일주기 추모 행사를 거행하겠습니다.
4일 저녁 서울 공군회관 고 딘 헤스 대령의 일주기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딘 헤스 미 공군대령은 6.25 한국전쟁 당시 서울의 고아 천여 명을 제주도로 후송한 전쟁고아의 아버지로 불리는데요. 생전 남북통일을 볼 때까지 살고 싶다고 말했던 헤스 대령은 작년 3월 3일 미 오하이오주에서 98세의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이 추모식에는 역대 공군 참모총장과 마크 리퍼트 주한 미 대사, 고인의 아들인 에드워드 헤스 씨, 6.25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이 참석해 글을 길었습니다. 딘 헤스 대령은 중공군이 서울로 물밀듯 내려오던 일사후퇴 당시 미 공군 지휘부를 설득해 15대의 수송기를 전쟁고아 후송작전에 투입해 천여 명의 전쟁고아를 서울에서 제주도로 무사히 피신시켰습니다. 이후에 제주도에서 10개월간 보육원을 운영했고 미국으로 돌아간 뒤에도 기금을 만들어 보육원을 지원했습니다. 이번 추모식에는 당시의 전쟁고아들도 함께했는데요. 유기현 씨입니다.
헤스 대령님이 구경도 못한 비행기로 6.25 때 저를 제주도까지 피난을 시켜주셨거든요. 피난 가서 거기서 배우고 그래가지고 사회에 진출했거든요. 아주 그분의 인류애 때문에 인간애 때문에 지금 제가 살아있습니다. 추운데 차 타고 인천까지 갔다가 인천까지 가니까 배는 우리를 싣고 갈 줄 했던 배는 군수물자를 내려놓고 떠나버리고 다시 와서 김포공항에서 이제 얘기가 돼가지고 저 헤스 대령님이 제주도까지 우리를 피난시켜 주신 거죠.
역시 당시 전쟁고아였던 이활복 씨는 보육원의 어린이들 중에서 비교적 나이가 많았던 13살이었기 때문에 당시 상황이 더 생생합니다.
헤스 대령님께서 제주도까지 가는데 그때 같이 제가 고아원에 있었어요. 같이 그때는 이제 종로국민학교 자리인데요. 그때 유엔 유학원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길거리에 들어서 움직이는 애들을 무조건 주워서 부모들이 없으니까 실어서 수로고 싣고 가서 모아놨던 것이 한국보육원이라고 유엔 유학원 됐다가 제주도 가서 한국보육원으로 이름을 바꿨어요. 그게. 그때 해수님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저도 없었죠. 이런 은혜스러운 사람을 내가 전쟁 때 만약에 뭐 이북에 갔던가 어떻게 해서 그런 입장 됐을 때 내가 구할 수 있겠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봐요. 힘든 일을 했으니까 뭐 저 같은 심정 같으면 세계 평화 노벨상 그래도 벌써 줬어도 지장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우리 이제 진짜 뭐라고 평안할 수 없어도 감사함을 갖고 있어요.
헬스 대령은 대한민국 공군 창설에 결정적으로 기여하기도 한 인물인데요. 그의 전투기에는 그의 좌우명인 신념의 조인이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신념의 조인은 1982년 같은 제목의 군가로 만들어지기도 했고 그의 일대기는 미국에서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추모 현장에서는 신념의 조인 군가와 영상 그리고 그를 기리는 추모시 낭독 등이 이어졌습니다.
신념의 조인 고 딘 헤스 대령을 추모하며 낡은 흑백 사진 천명의 어린 꽃들 창화를 뚫고 피어난 들꽃이다 고귀한 인류의 승리다
고인을 추모하는 추모시를 낭독한 이연분 씨는 이번 행사를 준비하면서 딘 헤스 대령에 대해 처음 알게 됐습니다.
처음에 저는 사실 부끄럽지만 이 디네스 대령을 몰랐거든요. 몰랐는데 이 시를 보면서 제가 연습을 하면서 아 정말 이런 분이 있었고 또 이런 분을 이렇게 표현을 해서 추모하는 분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감동을 받았어요. 자신이 구한 고아보다 구하지 못한 고아들이 더 아프다. 또 하늘의 별로 사라진 한국 전우들이 더 슬프다. 저기 좀 마음이 와닿았어요.
그러나 66년 전 열정과 결의의
참변 이번 추모 행사에서는 디네스 미 공군 대령의 초상화 제막식도 진행했습니다. 초상화를 그린 한남대학교 신영진 교수는 대형 초상화는 이번 제막식을 거쳐 공군에 기증했고요. 디네스 대령의 젊은 날을 그린 소형 초상화도 제작해 유족에게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공군 사관학교에서부터 공군 박물관 그리고 또 여기 역사박물관 단장이신 최성훈 단장님께서 그 많은 자료를 저한테 제공해 주시고 또 일대기하고 또 영화 모든 걸 다 보고 또 관련 자료를 다 분석하고 한 7차례 컨셉이 바뀌면서 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에 이제 그 민족의 후예라는 작품으로 작업을 좀 한 적이 있는데 디네스 대령의 그 업적을 이렇게 분석하면서 보니까 한민족의 그 어린아이들을 살린 그 업적이 가장 크다고 저는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민족의 그 혈맥을 이어준다 이런 차원에서 굉장히 존경스럽게 됐고요. 그리면서도 아주 그 사실 하루에 15시간을 강행하게 되면은 상당히 피로감이 오는데 전혀 그런 걸 못 느끼고 작업을 해왔습니다.
Ago,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도성민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한반도 서쪽에 황사가 짙게 드리워져 있다는데 올 들어 첫 황사라죠?
그렇습니다. 봄은 봄인가 봅니다. 따뜻한 봄바람에 중국 쪽에서 불어오는 봄의 불청객 황사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서울은 따뜻했지만 뿌옇고 누런 공기가 가득했었는데요. 어제 황사가 처음으로 관측이 됐고 오늘은 전국적으로 확산됐습니다. 길게는 수요일까지 황사의 영향을 받게 될 거라고 하는데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충청, 전라, 제주, 이 서해안 지역으로 평소보다 미세먼지 농도가 한 두 배 정도 높아진 뿌연 하늘이 펼쳐졌고요. 부산과 동해안 동쪽 지역은 상대적으로 더 맑고 따뜻한 파란 봄 하늘이 대조적으로 만들어진 월요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반도의 황사 소식을 살펴보니까 이번 황사는 독사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무슨 얘기인가요?
네, 독성 황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네.
독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황사의 미세먼지 농도가 뭐 황사주의보가 내려질 정도로 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몽골이나 중국 북부 지역에서 시작된 황사 먼지에 더해진 독성 물질이 있어서 더 유해하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는데요. 산둥반도를 거쳐오는 황사에 중국의 베이징이라든지 텐진 등 대도시 공업 지역의 대기 오염 물질까지 함께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여타도 중급 속을 포함한 독성이 높은 황사, 이 독사, 황사에 들어있는 중금속은요 주로 납, 비소, 카드뮴 같은 발암 물질이 있고요. 셀레늄 같은 독성 물질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 이러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아예 외출을 삼가라고 권고하고 있다죠?
그렇습니다. 뭐 호흡기 등 만성 질환자들은 가급적 외출을 삼가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미세먼지를 걸러주는 이 전문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외출 후에 손 등을 깨끗하게 씻어야 한다.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황사가 불어오면 일단 매캐한 냄새가 나는 곳도 있습니다.
네.
물론 앞이 뿌옇기 때문에 답답한 느낌도 있는데요. 눈이 가렵고 또 붉어지고 끈끈한 어떤 분비액 같은 게 나온다. 이런 그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럴 때 꼭 안과 병원을 찾아야 한다. 이런 지침도 나와 있습니다.
네, 참 봄의 불청객 황사 소식 심각하군요.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국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신입사원의 연봉을 비교한 조사 자료가 발표됐군요.
이 1년 동안 받는 월급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름만 들어도 한국 사람 대부분이 알고 있는 큰 기업, 대기업에 입사한 신입사원들. 한국 돈으로 평균 연봉이 3,893만 원이었습니다. 중소기업에 들어가는 신입직의 평균 연봉은 2,455만 원이라고요. 한국의 취업 포털 잡코리아라는 곳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공기업, 외국계 등 한국 거주기업 301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대기업 신입사원의 평균 연봉은 미화로 계산을 해보니까 $32,300, 중소기업은 $20,370였습니다.
연봉이라면 1년 12달 동안 받는 월급 외에 보너스, 그러니까 상여금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상여금은 이 돈에 포함이 돼 있고요. 또 뭐 개인별 능력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제외된 겁니다.
네.
공식적인 어떤 월급이 되는 거죠. 이 월급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대기업 신입사원은 한 달에 $2,700, 대졸 신입사원입니다.
네네.
중소기업은 $1,690가 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단순 비교를 해봐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차이가 꽤 큰 것 같군요.
네, 이것만 보면 꼭 대기업에 들어가고 싶다라는 청년들의 얘기가 이해가 갑니다.
네.
중소기업의 임금이 대기업의 한 63% 정도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대기업의 임금은 기본적으로 좀 높게 출발하기도 하지만 연간 인상되는 폭도 중소기업과 다르기 때문인데요. 지난 한 해 대기업에서는 평균 연봉이 한 5.9% 올랐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은 오히려 줄어든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네. 임금 차가 더 나는 것 같습니다. 대기업에서도 업종별로 연봉 차이가 다양하게 나고 있는데요. 평균적으로는 한 $3,300 정도가 차이가 나고요. 많게는 1년에 $6,600 정도 연봉이 차이가 나는 곳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 곳의 월급 연봉이 더 높을까? 이 부분도 궁금하군요.
그렇습니다. 한국의 대학생들이라든지 청소년들, 또 자녀를 취업시켜야 하는 부모들도 가장 관심 있게 보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네.
가장 연봉이 높은 업종은요, 9개의 대기업이 연결되어 있는 자동차 운수업, 그러니까 자동차를 생산하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평균 연봉이 $35,600, 신입사원 연봉입니다. 그리고 시중은행과 국제은행 등 금융기관과 건설회사 신입사원 평균 연봉이 $35,000 정도로 비슷했고요. 기계철강 분야, IT 정보통신 분야, 전기전자, 석유화학, 유통무역, 조선중공업 분야에 취직한 신입사원의 연봉이 상위권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순 비교는 할 수 없습니다만 한국 대기업 신입사원의 평균 $2,700와 개성공단 근로자들이 받았다는 월 임금 $74, 한반도 남쪽과 북쪽의 경제와 생활 수준이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서울통신 오늘의 마지막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에서 북한 지역을 직접 볼 수 있는 서부지역 최북단 전망대인 도라 전망대가 다른 곳으로 옮겨간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이전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내년 2017년 말에는 새로운 시설의 전망대에서 북한의 개성공단, 기정동 마을, 개성 송악산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롭게 만들어지는 도라 전망대는 지금의 도라 전망대보다 북쪽으로 11m가 더 가까워진다고 하고요. 그 해발 고도 지금보다 12m 높은 위치, 그러니까 도라산 정상에 세워질 예정이라고 파주시가 자세한 이전 계획을 밝혔습니다.
도라 전망대라고 하면 경의선 철도가 지나는 북쪽으로 가는 한국의 최서북단 기차역인 도라산역 인근에 있는 곳인데요. 이 대표적인
그렇습니다.
네, 대표적인 안보 관광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세계에서도 유일한 분단 국가인 한국에서 그 분단의 사실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안보 시설입니다. 서울에서 문산이나 파주를 연결하는 기차나 자동차를 타고 또 도라산 지역으로 들어가는 안보 관광 전용 버스를 타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인데요. 도라산 역을 구경하고 인근 제3 땅굴을 거쳐서 도라산 전망대에서 북한 지역을 육안이나 망원경으로 둘러보는 관광 코스입니다. 이런 관광 코스에 한 해 내외국인 관광객 한 80만 명이 찾고 있는데요.
네.
최근 북한의 핵실험으로 한 48일 만에 재개장됐던 것처럼 남북 간의 긴장 상태에 따라서 관광객들의 출입이 허용됐다가 또 제한됐다가 이렇게 되는 민감한 관광지입니다.
네. 그런데 왜 이전을 하는 겁니까?
네, 지려진 지 오래됐고요. 시설이 좁아서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주기 위한 변화라고 합니다. 도라전망대가 지어진 것이 벌써 31년 전인 1986년입니다. 통일안보 관광시설로 국방부가 세웠다고 하는데요. 날씨가 좋은 날에는 그 도라산 전망대 안에 관람석이 있는데 그곳에 앉아서도 저기 개성 지역을 훤히 내려다볼 수가 있습니다. 또 망원경도 있어서 가까이 당겨서 볼 수도 있는데요. 30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내년 말에 이전이 되는 새로운 도라 전망대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데요. 새 전망대 지하 1층에 지상 3층 연면적이 3,000평방미터 규모입니다. 기본적인 전망시설에 이번에는 영상안보체험장이 추가로 들어선다고 하고요. 그리고 지금 그 사람들이 찾고 있는 도라 전망대 이제는 군인들의 전용 안보 체험장으로 활용하게 된다고 파주 씨가 전했습니다.
네, 자 새로운 도라 전망대 기대가 됩니다.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이어서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VOA 세계 뉴스 뉴스투데이 2부가 방송되겠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지난 2월 미국 상무부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의 법률 전문가들은 스리랑카의 수도 콜롬보에서 스리랑카 고위관료 20명과 함께 무역 활성화를 위한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스리랑카는 수출 경쟁력과 투자 기회 증진이라는 결실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아툴 케샤 스리랑카 주재 미국 대사는 미국은 스리랑카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와 개인, 단체 등과 함께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 모임은 스리랑카가 무역 시장에 보내는 중요한 신호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스리랑카의 관리들은 현지 미국 대사관의 협조하에 진행된 3일간의 워크숍에 참여했습니다. 이는 세계무역기구의 무역 원활화 조치에 대한 스리랑카의 입장을 표명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번 회의에는 스리랑카의 수출 중심 개발 계획의 핵심이 될 문제들이 논의됐습니다. 이 계획에는 개선된 정책과 평가 방식, 그리고 고객 유치 방안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미국 전문가들은 관세를 다루는 스리랑카의 중앙법원과 치안판사 30개 지점에 연수 교육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사업을 하는 데 있어 법률을 개선하는 것은 지역 사업가들에게 보다 많은 경제적 기회를 제공한다고 미 상무부 상업법률개혁 담당 매건 맥밀란 변호 고문은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진취적인 개혁은 국제무역시장과 스리랑카의 연결을 공고히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미국 정부기관과 스리랑카가 합의한 일련의 협력 가운데 첫 번째 사업입니다. 미국은 세관 운영을 개선시켜 스리랑카의 무역을 촉진하고 경제적 발전을 하는 데 일조하게 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보하실 팩스 번호는 1-202-382-5325입니다. 1-202-382-5325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